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군 정보수집 정찰기가 오늘 또다시 한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군용기 항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에어클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리벳 조인트 RC-135W로 추정되는 비행기 한 대가 이날 오전 남한 수도권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C-135W는 미 공군이 보유한 통신 감청용 절창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그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거나 발사 이후 추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남한 상공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도 미 공군 소속 U-2S 정찰기가 남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시위대 수천 명이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면서 시위 진압에 나섰고 시위는 돈과 화염병을 던지며 맞섰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진행된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화 진영이 압승한 이후 시위 양상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주말부터 다시 격렬해졌습니다. 시위대는 행정장관 직선제 등 다섯 가지 요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홍콩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비정부기구 등을 겨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당분간 미국 군함과 군용기의 홍콩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오는 4일에 여는 탄핵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패트릭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은 이날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른 증인들이 공개되지 않았고 법사위가 대통령에게 공정한 절차를 제공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청문회에 나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폴로니 고문은 그러면서 백악관 관계자들이 앞으로 의회 청문회에 나갈지 여부는 이번 주말까지 회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수당인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의회가 어제 아델 압델 마흐디 총리의 사임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압델 마흐디 총리는 1년 2개월 만에 퇴진했고 바람 살리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에 새 총리 지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압둘 마흐디 총리는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의회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10월 초부터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부실한 공공서비스와 경제난 그리고 부패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또 이라크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란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진압에 나선 군경과 시위대가 충돌해 지금까지 400명 이상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어제도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군경이 의회 건물에 접근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시에 새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나파달리 베넷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헤브론 구시장 근처에서 새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방안을 어제 승인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헤브론은 현재 유대인 주민 천여 명과 팔레스타인 주민 2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베넷 장관은 새 정착촌을 세우면 유대인 주민의 수가 지금의 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브론시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가장 큰 도시로 유대교도와 이슬람교도의 모두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불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내 핵연료를 오는 2031년까지 모두 외부로 반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중장기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반출 작업은 2021년 말 2호기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안에는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미사용 혹은 사용 후 핵연료봉 약 4,700개가 남아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폭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핵연료 유출 방지와 남아있는 핵연료 처리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BOE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의 통신 감청 정찰기가 오늘 2일에도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차기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개발 관련 정보 부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냉전 종식 후 변화된 세계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으나 새벽부터 오전 사이 평안북도 북부, 함경도 북부, 황해도에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지난주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전후해 미군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신 감청용 정찰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군이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공군의 통신 감청용 리벳 조인트 정찰기 한 대가 2일 서울 등 수도권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했다고 민간항공 전문 사이트가 밝혔습니다. 항공기의 비행에 대한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리벳 조인트 정찰기는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로 최근 한반도 상공을 자주 비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27일과 28일 해군 정찰기인 EP-3E와 공군 EAC, RC-135B를 동원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또 30일에는 공군 U-2S 정찰기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최근 일주일 새 4차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서해 북방 한계선에 인접한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정찰기의 비행은 북한의 도발적 무력 시위를 전후한 시기에 대북 감시와 동향 파악의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수도권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한 리벳 조인트는 통신 신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감청 정찰기입니다. 또 지난달 30일 수도권 일대를 비행한 U-2S 정찰기는 5만에서 7만 피트 상공에서 고해상도 영상 장비를 통해 사진을 찍고 지름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휴전선 인근에서 최대 7에서 8시간씩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P-3E는 전파 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로 미사일 전후 방출되는 전자 신호와 핵실험 때의 전자기 방사선 신호를 포착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최근 한반도 상공 정찰 비행 강화는 북한의 도발 관련 동향에 대한 감시 외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과 인근 건물에서 차량과 장비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이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데 실제 발사 준비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1일 프랑스 국립연구원과 에어버스의 인공위성이 동창리 서해 발사장 일대를 촬영해 구글어스에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될 만한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발사대 뒤쪽 부분에서 발견된 물체들입니다. 발사대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밝은 색상의 물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순 없지만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 최소 5개에서 6개에 이릅니다. 이 중 과거 위성사진에서 확인되는 두세 개의 물체, 즉 고정식 물체를 제외하면 세네 개는 비고정식, 즉 차량 혹은 장비들로 추정됩니다. 움직임이 관측된 곳은 또 있습니다. 발사대에서 남쪽 방향 산 정상에 위치한 관측타워 바로 앞 도로에도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은 과거 비어있던 곳이어서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밖에 발사대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기차역 인근 건물 공터에서도 세네 대의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차량들이 발견된 건물은 과거 은하 3호 등 장거리 로켓 등의 조립이 이뤄졌던 곳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최근 한국 정보당국의 발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서훈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29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서 원장은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차량의 움직임이 발견되긴 했지만 시설 정비나 점검 등 위성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는 상관이 없는 활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북한은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세 차례 발사체를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 북한은 매번 우주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동창리 시설 내 조립 건물과 엔진 시험장에 대한 해체 작업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올해 초 다시 복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한 만큼 고정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동창리 발사장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성 15형을 비롯한 북한의 ICBM급 미사일들은 동창리 발사장이 아닌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차기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개발 관련 정보 부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로시 차기 총장은 지난달 30일 보도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IAEA 조사관이 북한을 떠난 지 10년 이상 지났고 그동안 정보를 얻지 못해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북한에서 IAEA의 조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AEA는 앞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북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안보 전문가인 그로시 차기 총장은 아마노 유키아 전 총장이 지난 7월 별세함에 따라 10월 실시된 투표에서 차기 IAEA 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IAEA의 화학무기 금지기구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핵시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시 차기 총장은 오는 3일 4년 임기를 공식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20일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러시아 외교부 관리들과의 면담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핵협상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에도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 타구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상회담도 순회급 회담도 그렇게까지 우리한테는 흥미는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같은 날 워싱턴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자신의 협상 상대로 최선희 제1부상을 지목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이날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자신이 미북 핵협상을 계속 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Sun-woo.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맡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하는 최선희 제1부상이 직접 나서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비건 지명자는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그에 앞서 실무 협상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의 합의나 합의에 가까운 성과가 있어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President has expressed the view that we should have a deal or a near deal in order to ensure such a
비건 지명자는 또 기회의 창도 강조했습니다. 기회의 창이 아직 열려 있다는 말을 다섯 차례나 하면서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한 달간 북한을 다시 미북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여러 유화적인 손짓을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14일께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재상국을 통해 북한에 서한을 보내 12월 중 다시 만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연례 안보회의를 계기로 올해 계획된 연례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힌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적잖이 부정적입니다. 북한은 18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로 발표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19일에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을 좀 더 압박해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가능하면 미국의 보다 양보된 타협안을 받아들이면서 실무협상을 타결해서 정상회담으로 가고자 하는 게 의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합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거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듯 미북 간 긴장이 계속되면서 사태가 풀리지 않자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러위청 부부장은 25일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의 회담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도 지난 20일 러시아를 방문해 나흘간 머무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비건 대표는 26일 러시아 외무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선희 제1부상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비건 대표와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연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비건 대표 등과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철 장관입니다.
금강산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자 남북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현장이었습니다.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8일 오후 함경남도 연포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은 올해 들어 13번째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 씨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이미 최후 통첩을 했다며 이번 발사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 정책연구원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로 인해 미북 실무협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이어서 도발을 하게 되면은 그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전히 실무협상의 극적인 개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자기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정치적 도발을 계속한다고 봅니다.
반면 미국의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외환난 등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며 북한이 적당한 기회를 봐서 미북 실무 협상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I think you said 60%. I think that would be a good chance that they will have some working level talks. Of course not.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와 맞물려 이루어진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 조사로 정치적 궁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심을 할지 여부가 향후 미북 관계의 가장 큰 변수라고 신범철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왜냐하면 북한이 정말로 내년 들어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북 외교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약간 양보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레리 닉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위상이 약화됐다며 북한에 큰 양보를 하거나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성과 없는 회담을 시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캐나다의 외교 영사 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28일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두 발의 탄도미사일과 이전에 이루어진 발사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는 북한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역량은 실험이 불필요한 단계이며 상당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 역시 확보했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평가했습니다. 1,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고 20여 차례 방북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거듭 언급하면서 추가 핵실험 여부가 관심인데요. 풍계리 핵실험장을 실제로 폭파했다면 실험을 못하는 게 정상인데 북한의 폐쇄 주장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죠?
We don't know how irretrievably this test site was actually demolished.
풍계리 핵실험장을 어느 정도나 되돌릴 수 없도록 폐쇄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터널 어느 곳도 재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폭파가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어떤 전문가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해 모든 터널에 붕괴됐는지 여부를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새로운 터널을 뚫을 수 있다는 점인데 몇 달은 걸릴 겁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있던 각종 장비들의 행방도 추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When you do this kind of test, you have a lot of diagnostic.
핵실험을 하려면 많은 관측 설비가 필요한데 이런 제어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현장은 플루토늄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곳을 완전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주하고 건물들과 검측 시스템을 유지할 겁니다. 핵실험은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폭발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죠. 하지만 동시에 핵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폭발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장비가 다 어디 갔는지는 모릅니다.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예비됐을 가능성을 뜻하는 거죠?
You can build it, you know, elsewhere.
다른 곳에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산이 많고 용도가 불확실한 많은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또 풍계리 인근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다른 핵실험장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많은 산이 핵실험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니고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라야 합니다. 특정한 곳을 지목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예비 장소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도 북한 입장에선 완전히 새로운 장소보다 관측 건물들을 이미 갖춘 풍계리 핵실험장 사용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No, it doesn't need very much. You need...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터널과 계측 장비들이지 건물들은 어디든 지을 수 있습니다. 풍계리에 있던 계측 장비들의 행방이 중요한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결정을 내렸을 때 진작부터 미북 합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핵실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해도 놀라울 게 없습니다.
만약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폐쇄 주장이 허구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가 될 텐데요.
If they do the test, how would they justify?
북한이 또다시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용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정당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핵실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마지막 미북 회담이 끝난 뒤에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이런저런 생각을 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놀랄 준비를 하겠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장소에서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혹시 그런 의심을 갖고 제2의 핵실험장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왔습니까?
I think it's almost impossible to see.
예비 장소가 있을 경우엔 이걸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한에는 많은 굴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광산과 터널을 다 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나 CTBTO,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혹은 다른 어떤 기구도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할 겁니다. 인적 정보나 통신 정보에 의존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굳이 공개적인 실험을 하지 않고도 비밀리에 핵 역량을 진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Yeah, well,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you know, the actual nuclear.
그렇습니다. 실제 핵 폭발 실험에 앞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북한과 비슷한 횟수의 핵실험을 했던 파키스탄과 인도는 이미 20여 년 전에 핵보유국이 됐고 핵무기도 100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었죠.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 핵무기 기술은 이미 추가 핵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에 도달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The only difference comes that, you know, if you want an entirely different design.
만약 완전하게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실험이 또 필요하겠죠. 폭발력이 매우 컸던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을 고려할 때 뭔가 다른 개념의 무기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엔 추가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갑자기 핵무기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핵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미 충분한 실험을 거쳤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들이 핵실험을 추진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1000번이 넘는 핵실험으로 경쟁하던 미소 냉전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억지력을 갖출 목적으로 북한과 같이 작은 나라가 많은 실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이 성공적인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We can only speculate, but, you know, but I think that some of these tests...
추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만 마지막 대규모 핵실험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은 이전 실험을 통해 ICBM 탑재형 핵무기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안정된 ICBM 기술을 갖추는 문제가 따르고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미국이 우려하는 ICBM보다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최대 1톤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백 킬로그램 수준일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북한은 이미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ICBM만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역량과 추가 핵실험 필요 여부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냉전 종식 이후 변화된 세계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셈법의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 총괄평가국 분석관을 지낸 다코다 우드, 헤리티지단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Less military capability that is spread fairly thinly in the Indo-Pacific region, in the Middle East, in the Americas.
냉전 종식 이후 20여 년간 미국이 병력 감축과 전력 현대화에 소홀한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에 전개된 미국의 대비태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일본 등의 동맹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무임승차한 채 자국 경제에 치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차적 위협에 따른 비용은 동맹의 기여 증대를 통해 충당하고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 초강대국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다른 동맹과 달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이상을 지출하는 것이 맞지만 이조차도 지출하지 않는 유럽과 일본 등의 동맹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수치일 뿐 절대 충족 효과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 is an interesting number. But it doesn't mean that once one has got to 2% that you have satisfied, you know, all the
미국이 자국과 동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과거 5% 이상 지출했던 국방비가 3%대로 떨어진 현재 중국과 북한 등의 부상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며 동맹 역시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자칫 주한미군이 용병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가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실제 기여하고 있는 방위 가치를 제시하면서 정말로 공정한 분담을 하고 있는지 따지기 위한 협상의 일환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은 종래 볼 수 없던 방식이고 갈등을 야기하는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ver the four previous presidents, you know, since Reagan, we haven't seen this kind of reaction.
하지만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전략적 셈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급작스러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y having my allies.
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미국 예산 보충보다는 미국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금액을 동맹의 국방 예산에 투입하는 것이 부상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동맹들에게 북한 등의 위협은 2차적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들이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전략적 셈법 변화에 따른 정책을 상대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않은 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구체적인 배경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을 거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동맹의 기여 확대는 분담금 금액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위협과 전략 지원에 따른 동맹의 군사력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초강대국의 부상에 따른 동맹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분담금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동맹의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끼칠 수 있다며 관련 금액이 정말로 미국의 안보 순위에 충당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탈북민 10명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된 뒤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는 당시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쓰러져 오열하는 여성 옆에서 또 다른 여성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가세요. 빨리 우리 데려가주세요.
지난 29일 서울의 탈북민 지원단체인 북한 정의연대가 공개한 동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다른 영상에는 기력이 약해진 탈북민이 한국 국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쫓겨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쓰러진 환자까지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또 다른 동영상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탈북민들이 지시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는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3일 중국에서 베트남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꽃제비, 부모가 없는 청년, 그리고 20살 20대 남자 2명, 그리고 남자 3명, 10대 여성이 제일 나이 많은 여성이고 나머지 20, 30대 탈북 여성, 그래서 여성 7명, 남자 3명이 중국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 국경으로 와서 체포된 상황입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들이 현재 중국으로 강제 추방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체포 당시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체포된 그 탈북자들 가운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이제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그러한 상황을 알리고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대사관 측에서는 조치를 취하겠다. 6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요.
기다리라는 말만 한 채 찾아오지도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측은 BOA에 탈북민들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 베트남 정부와 접촉해 적극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탈북민들이 현재 베트남 당국에 체포돼 머물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중국으로 추방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에도 탈북민 3명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됐지만 외교적 노력을 통해 현재 한국에 입국해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강제 북송될 경우 혹독한 고문과 심지어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튜 사무총장은 29일 BOA에 북한으로 가면 처형을 당할 위험이 높은 만큼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COI 보고서에 의하면 강제 북송 당하게 되면 너무나 심각한 신문, 고문, 구속, 처형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북송은 상당히 문제가 상당히 많은 조치고요.
스칼루티 총장은 특히 198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밖에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탈북민들을 강제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배드로 대표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탈북민 추방에 대해 항의하고 중국 당국에는 국제법과 인도적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뉴욕 맨하튼 연방검찰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미 국무부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로 평양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사전 승인한 주제를 발표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와 돈 세탁 방법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주제 발표의 제목을 블록체인과 평화로 정한 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과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8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그리피스 씨를 체포하면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적용 시 그리피스 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프리 범한 뉴욕주 남부법원 연방검사는 그리피스 씨는 본인이 전달해준 고급 기술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이를 통해 북한이 돈세탁을 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을 알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리피스 씨의 행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스위니 주니어 FBI 부국장은 북한이 돈세탁이나 암호화폐 등을 통해 얻는 자금과 기술, 정보는 결국 핵 프로그램에 투입돼 전 세계를 위험하게 한다며 누구에게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러시아가 주도한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은 일부 국가의 사이버 통제가 심해지고 일반 온라인 활동도 범죄로 낙인 찍힐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을 방지하고 직접 조사와 기소 등 대응 능력 개선을 위한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지난 18일 찬성 88, 반대 58, 기권 34표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88 in favor, 58 against.
러시아가 주도하고 북한, 중국,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지지한 이 결의안은 사이버 범죄 조사기구를 설립하고 사이버상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새 협약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각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국가와 기업의 주요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조사하며 조사위원들에게 기소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국제적 차원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 수단이 부족했다며 강력한 구속력과 법적 근거를 갖춘 새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겐나디 쿠즈민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 18일 유엔 총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해 유엔이 사이버 범죄 대처에서 강력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와 북한, 중국 등 국제 사이버 범죄를 가장 빈번히 일으키는 나라들이 새로운 사이버 규범을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결의안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날 표결에 앞서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 일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이버 범죄 근절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disappointed with the decision of the sponsors of this resolution to bring it to the third committee today. Adopting this resolution will drive a wedge between members.
일부 민간 단체들도 러시아 주도의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일반 온라인 활동의 범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인터넷 인프라 제공을 위한 조직인 정보통신혁신협회는 36개 사이버 관련 단체가 참여한 공동 성명에서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 기술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시민사회와 인권활동가, 언론인 등의 인터넷상 활동이 범죄로 낙인 찍히고 위축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협약 가입국 간 협의 아래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이버 범죄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과 달리 새 결의안은 조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정보 접근을 과도하게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권의 인터넷 통제와 온라인 탄압을 더욱 쉽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 범죄 수사의 국제 공조를 위해 지난 2001년 채택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세계 62개국이 가입한 국제 사이버 규범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은 반대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서는 인구의 약 40%만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국제시장조사기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낡은 발전소와 송전시설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시장조사기관인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는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기에 대한 접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인구의 16%인 12억 명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인구의 44%만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아시아에서 인구 대비 전력 수급률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북한보다 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나라는 말라위, 탄자니아, 브루나이 등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전기 공급 부족 상황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세계은행과 유엔 통계국,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다섯 곳이 지난 5월 발표한 지속가능 개발목표 에너지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은 무려 1,430만 명에 달합니다. 국제 민간기구인 세계에너지협의회도 2019 세계에너지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기 공급률을 39%로 추정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29일 VOA에 북한은 6,000에서 7,000메가와트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송전 시스템이 낙후돼 있어 전기 공급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ransmission system is very dilapidated and the power plants themselves are very old and inefficient.
송전과 발전소 시스템이 매우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기 생산에 훨씬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이 국가 재정을 석유 수입 등 1차 에너지 공급 개선보다 군사력에 과도하게 투입하는 점도 전기 공급이 수십 년째 불안정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대북 정보 유입을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의 밝기 그리고 달을 의미하는 단어 루멘은 어떤 자유도 주어지지 않은 암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고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갖도록 하자는 의미로 백지은 씨의 단체 이름입니다. 지난해 대북인권단체 루멘은 비정부기구로서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단체 설립을 예고했던 전 하버드대 벨퍼 백지은 연구원은 그러나 세상에 공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움직이고 자유롭게 살게 하자는 이 세 가지 전략이 백지은 전 연구원이 단체를 설립한 목적입니다. 백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현실을 인지하되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Helping to help them develop the skills that they critical thinking skills. 북한에서 그 송전 시스템이 되게 아직까지 쩡하잖아요. 그래서 그 낮은 레벨에 태어난 사람은 막 They know they're poor. Like 그 성분 시스템을 이제 완전 그 break하고 싶은 거 목표면은 I'm poor, but I want better. That's step one. I want to be more wealthy 아니면 better. And 중요한 거는 I deserve that. 그래서 성분 생각을 individually and 더 중요하게 collectively 만들고 싶은 컨텐츠 두 개 보낼 수
그러나 현실은 외부 정보를 잡혔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들이 곤경에 처하고 있는 만큼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는 기술 개발이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연구원은 단체의 세 가지 전략을 이루기 위한 연구, 기술 개발, 연결 이 세 가지 활동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연구는 단체의 활동을 위한 것으로 연구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원하는지, 어떻게 정보를 품승하는지 연구도 중요하지만 정권이 어떻게 response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연구하는 게 one thing. 두 번째는 그 technical development.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하며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기술 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단체 구성원들 가운데 북한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만큼 진전을 이룰 것이고 현실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주민을 위한 정보 유입 이전에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국적자들이 자신들이 원한다면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백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 부문에 있어 이 단체는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단체에 참여해 함께 일하게 됩니다. 현재 이 아이디어 공모 온라인 행사는 미국 내 법률 회사가 검토 중이며 미국과 유엔 등 대북 제재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범위 아래 올해 안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년구원은 단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모든 정보 유입 활동이 사전에 법률 회사의 자문과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2017하고 이제 이런 sanctions가 썼을 때 그 북한 US sanction North Korea 계속 또 쓰고 또 쓰고 또 implement 할 때 they made the sanctions very very broad. 예를 들어서 미국 주민들이 다른 분들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apply 하지만 특히 미국 주민들이 북한으로 we cannot send anything that has commercial value or anything that could be resold for any revenue. 그러니까 이거 이제 I don't think
백년구원은 향후 5년에서 7년 안에 해외 북한 국적자들을 위한 정보 유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과 국무부의 대북 제재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 검토 등 거쳐야 할 관문이 있으며 제재 규정에서 예외로 적용되더라도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에는 10명의 북한 전문가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고 백지은 연구원과 미국인 사무총장 외에 공개된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백지은 연구원은 지난 2016년 북한의 숨겨진 혁명이란 이름의 책을 펴내면서 북한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이 책에서도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백년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정도 북한을 공부하면서 인권과 안보, 냉전, 기술의 연관성 분야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많은 탈북자들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이 북한의 변화에 놀라운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념으로 대북 정보 유입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백년구원은 지금까지 7차례 미얀마를 방문해 독재 정권 아래 벌어지는 시민혁명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를 만난 후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모두 빌려 읽을 만큼 인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백지은 연구원. 백년구원은 하버드대학교 1학년 당시 탈북자 강철한 씨의 증언을 우연히 들은 것이 지난 15년 여정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백년구원은 당시 아주 작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독재 정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8년 하버드 대학교 내 북한 인권 모임을 처음 만들었고 당시 VOA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고생하고 있지만 계속 힘내세요라는 말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구글사에 입사해서도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던 백년구원은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 케네디 스쿨로 돌아가 북한을 공부했고 2013년엔 23명의 학생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굴지의 기업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았던 백년구원은 종종 왜 좋은 직업을 두고 이런 활동을 벌이는지 질문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백년구원의 대답은 2008년 북한 인권 행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페이스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 남들 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이제 사람의 political ambition 때문에 하나님은 everyone 똑같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unequally 만드는 상태에서 I always want to do something. 근데 그건 그 마음을 항상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just I had so many amazing opportunities. 그러니까 그 opportunities opened a lot of network and doors. Ordinary family 태어나서 이런 opportunities가 뭐를 할까. So 계속 이제 그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like voiceless people 뭐 힘들거나 poor보다는 그 어떻게 그 목소리를 올리고 싶어도 그 정권이 막 어떻게 하든 악을 써서 shut down 하는 게 it's 그런 나라가 많이 있지만 제일 심한 건 북한이고 내가 이 one life 갖고 그렇게 많은 자유를 이런 responsibility feeling이 있고 더 one more thing is if we have a calling from the Bible from God to say serve the people who are broken.
백년구원은 2020년 단체 계획에 대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역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12월 2일 지중해 몰타에 정박한 옛소련의 여객선 막심 고리키오에서 몰타 미소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회담은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회담이 있기 몇 주 전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연일 이어진 반정부 시위로 공산당 정권이 권력을 포기하는 등 사회주의권에서 개혁개방의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세계는 동서 냉전 시대에서 벗어나 새로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고 발표합니다. 두 정상은 이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비 축소, 경제협력, 남미와 중동지역의 분쟁 해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몰타 회담은 실질적인 합의는 부족했지만 현대사에서 중요한 회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두 정상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냉전의 종식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1804년 12월 2일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황제 대관식이 거행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군인으로 등장한 나폴레옹은 이후 잇따른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국민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나폴레옹은 1804년 12월 2일 35살의 나이에 프랑스의 최고 권력의 자리인 황제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날 성당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를 축하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교황 파우스 7세로부터 왕관을 받아 자신 스스로 왕관을 머리에 쓰면서 명실공히 황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후 라이프치 전투를 포함해 잇따른 전투에서 패배했고 결국 1814년 10여 년에 걸쳐 지켜온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 지중해의 한 작은 섬으로 추방당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